자, 마지막 주제는 자,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와 환율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채널이니까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9월 17일 엊그제 연준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목표 범위를 4에서 4.25%로 결정했다. 이번 25bp 인하는 11대 1로 결정됐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와, 그럼 한 명이 반대했구나. 반대했어요. 25bp 인하를. 그럼 뭐로 반대했냐? 50bp 인하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11대 1이라는 게 만장일치가 아니긴 아닌데 인하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더 크게 인하하자. 여기에 표를 던진 분이 스티브 미란. 얼마 전까지 트럼프 경제고문으로 있었던 스티브 미란인데 이번 연준 결정 직전에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몇 시간 전에 아마 임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9월에 바로 임명돼서 바로 투표했는데 이분은 트럼프의 뜻이죠. 50bp 인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대 1로 이번에 25bp가 인하가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스티븐 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수석 경제고문이에요. 앤드 연준 거버너가 된 거예요. 연준 이사. 이게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백악관 직책을 사임하지 않았다. 이 수석 경제고문을 휴가 처리했을 거예요. 아, 휴직. 그동안 쉴게. 왜냐하면 임기가 2026년 1월까지밖에 안 돼. 다른 걸로 물러난 분의 임기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연준 111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준 이사기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원이기도 한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직원이 연준에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일이 최초로 111년 만에 벌어졌다 보시면 되고 이번 페드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상원이 이 미란을 연준 이사로 투표했는데 48대 47로 통과했습니다. 진짜 간발의 차이로 통과해서 50bp 이하에 투표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또 다른 연준 이사 리사 쿡헤임을 대법원에 요청해놨죠. 이 뭐 불법 모기지 대출 뭐 이런 걸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사 쿡이 해임이 된다면 중앙은행 111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란 연준 이사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이죠. 관세로 인한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없다. 관세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반면에 금리가 높으니까 고용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따라서 50bp의 큰 빅스텝,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연준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점도표에서 왼쪽에 있는 게 2025년 금리 예상 점도표입니다. 보면은 나머지 분들은 다 위에 4% 언저리에 찍었는데 한 점 하나가 여기 있죠? 점 하나가 굉장히 뜬금없이 훌쩍 건너뛴데 아래 점이 하나 찍혀있어요. 이거는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미란 씨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란이 그랬어요. 맞다. 나다. 이 점을 찍은 건 나야. 이 점에 따르면은 현재부터 이번 9월 이전부터 150bp를 인하해 여기 갈 수 있습니다. 1.5%를 인하해 저기 갈 수 있는데 근데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은 3번 남았거든요. 9월, 10월, 12월. 무슨 말입니까? 미란에 따르면 9월에 50bp 인하, 10월에 50bp 인하, 그리고 12월에도 50bp 인하, 3번에 150bp를 인하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와, 세다. 야, 진짜 세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야 된다고? 50, 50, 50. 그 정도면 사실은 뭐 경제 큰 위기, 뭐 코로나, 금융위기, 뭐 이런 게 왔을 때는 빅 스텝, 아니면 더 큰 스텝도 하잖아요. 뭐 그런 스텝도 하긴 하지만, 야, 지금 3번 연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게 미란 이사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연준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적이어야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하지만 저처럼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좋아. 니들 독립적인 건 좋은데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 좀 들어야지. 저는 그 연준 이사들보다 제 직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다 틀렸어요. 어쩜 그렇게 멍청하고 말이야. 시대 떨어진 소리를 합니까?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발표 전까지 마지막까지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내려라. 더 많이 내려라. 25bp가 말이 되냐. 투 레이트 파월 아직도 인하를 안 하고 있냐. 라고 압박을 했죠. 자, 그래서 요거 발표 직전에 독일 중앙은행 청재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놀랍게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아니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왜 독일이 얘기해.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으로 훼손된다면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이런 압박 속에서도 11대 1 50bp 인하를 안 하고 25bp 합의란 게 잘했다. 파월이 승리한 거 아니냐? 라는 평가까지도 요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파월한테. 정치적 독립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 그 외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점도표가 좀 새로 오신 이사 한 분이 여기 찍었던데요. 그때 이거 파월이 오른쪽 처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만큼 이런 결과는 전혀 놀랍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미란 아저씨의 50, 50, 50, 150 피해야 된다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기준금리 인하로 완전히 돌아섰죠. 돌아서고 이제 앞으로 여러 번 할 것 같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연초 이후에 쭉,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쭉 내려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예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또 스웨덴, 크로네, 또 어디가 들어가 있죠? 하여튼 6개가 바스켓이 돼 있는 달러의 가치를 표방하는데 2025년 연초 이후로 달러의 가치가 쭉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미국 달러가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있죠.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느새 다시. 물론 유튜버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유튜브 입장일 뿐이고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는 이제 달러 기반으로 봤다 보니까 뭐 이게 그리 뭐 나쁜가 싶지만 어쨌건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가 있죠. 관세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원화 약세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로화는 좀 강해지고 있고 요즘에 엔화는 방향 자체가 뭐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옆으로 기고 있는데 유독 원화가 좀 약하죠. 뭐 유로나 엔도 다 관세의 문제는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에 또 오리엔티드 있긴 하지만 유독 원화가 약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통화가 약한데 코스피가 강해. 원래 코스피가 강하면 원화도 강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코스피 사고 싶잖아. 코스피가 약하면 박살나면 원화가 약해지죠. 원달러가 위로 튀어요. IMF가 막 1700원, 2000원 가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강해. 그럼 원화는 보통 강세 압력을 받아갖고 1300원, 1200원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두 개 다 코스피도 위로 가는데 원달러도 위로 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요즘에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코스피가 잘못된 거냐. 원화가 잘못된 거냐. 뭐 때문이냐. 혹시 우리도 기준금리를 막 내려서 그런가? 우리가 더 빨리 내릴 수 있잖아. 미국보다. 확 내려서. 그러면은 뭐 워낙 약해질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올해 금리 빠진 게 없어요. 70 여기서부터. 물론 이날 하긴 하는데 앞으로 또 하긴 하겠죠. 하지만 단기물은 빠져도 국고채 10년물은 뭐 꿋꿋합니다. 이게 금리 하락이 뭐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뒤에는 제 생각인데 지난 8월 22일 날 또 다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어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대한민국은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이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뭐냐? 자, 일단 이 전략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고 실제 경기는 그 급락하는 잠재성장률에도 미달하고 있다. 왼쪽이 잠재성장률이고요. 실제 경제성장률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AI 투자 규모는 굉장히 작고 기술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13위권에 있다. 논문 수도. 그러면 본격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벤처 투자는 축소되고 있고 유니콘 기업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작다. 게다가 요즘에는 유니콘이 등장하는 개수도 더 줄어들고 있어. 왜냐 봤더니 정부 자료입니다. 후진적인 자본시장 때문에 민간 자금이 부동산에 올인되더라 라고 정부가 썼어요. 그쵸. 이 자본시장이 좀 잘 됐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유니콘도 많이 나오고 뭔가 R&D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써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서 야 누가 국장하냐. 야 부동산이 짱이다. 그래갖고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그래서 돈이 안 돌아. 유니콘이 등장을 안 해.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편차가 커져갔다. 중소기업에 돈이 안 가. 대기업이랑 돈이 가. 생산성이 더 커졌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슈칼리 주였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되어 간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커지고요. 정규 비정규직간 임금 수준 더 커지고요. 그리고 노사 문제도 정규직이나 아니면은 대기업 중심의 어떤 이슈로 돌아가면서 근로 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래요. 정부가 이런 상황이래.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전략이 뭐냐?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과도한 감세로 세액 기반이 훼손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뭘 하게요? AI 대전환을 해야 된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AI 대전환.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가 운이 좋아. 지금이 선도 국가 도약의 절호의 기회야. 아니면 중국이 뜨던 2010년,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뜨던 2010년, 2010년 AI가 뜬 2020년. 우리가 여기를 잘 타면은 도약을 할 수 있고 마지막 골든 타임을 탈 수 있다. 그래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AI 대전환 10개, 오늘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초혁신 경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15개.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복지 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인재 개방 데이터 활용 반도체 화물창 초전도체 수 있네. 아 이거 초혁신 경제 초전도체도 있고요. 그래핀 탄소광 그린수소 스마트 농업사 쭉 있어요. KBTK 식품 쭉 있어요. 30개 선도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근데 아이고 이거 좋은 건 다 있으니까 뭐 하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온 게 100조 원 국민 성장 펀드입니다. 첨단 전략 산업기금 민간 자금도 활용해서 100조 원 이상의 규모를 조성을 해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자. 100조 원은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민간 50조, 정부 50조. 민간은 일반 국민 공모, 연기금 민간 금융, 첨단 전략 산업기금은 정부의 기금채, 사는 자금 뭐 이런 데서 정부 50, 민간 50. 이후에 이걸 발표한 다음에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100조가 아니라 150조라고 얘기했습니다.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제는 150조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발표하기 전에 정부는 금융을 싹 모은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여봐라 한 다음에 기합을 좀 잡았습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해라. 그동안 말이야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쉬운 거 손쉬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 금융은 앞으로 AI 등 미래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 때문에 어디 투자를 안 하니까 금융이 자금을 좀 넣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협회장 분들이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 배분을 위해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회복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민관합동 100조 원, 이 당시에는 이제는 150조, 150조 원 규모 펀드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금융권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150조를 가지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 성과 발생 시에 민간 공유, 에너지 인프라, 전략사업, AI, 미래산업 이런 거에 투자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나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성장 전략인데 다만 다 좋은데 이게 비용이 문제잖아요. 5년간 추가적으로 210조 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국채 발행이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210조 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는데 지난 8일날 대한민국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내년도 예산안.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적극 재정을 하기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 예산안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을 조금만 낼 수는 없잖아요. 적극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러면 더 적극 재정을 하면 더 경제 성장이 돼서 더 많은 이걸 이제 선순환을 하자는 거죠. 이런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 총 지출액이 얼마가 늘었냐? 54.7조 원. 그래서 728조짜리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오빠 법안이 됐어요. 있죠? 미국에도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있잖아요. OBBA 법안. 그것처럼 아주 728조짜리 거대 예산안이 됐는데 국가 예산안 추이를 보면은 2016년에 386조 수준이었는데 쭉 상승하면서 점프해서 728조 원. 10년 전 2015년 대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뛸 정도로 국가 예산이 지금 크게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재정이 뭐 이 정도 돈을 쓰면 뭔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면은 국가 채무 유지를 위해서 올해는 2026년에는 좀 많이 쓰는데 8% 늘려갖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늘렸던 거고 앞에 있는 데는 9% 8%는 2027년 8년부터는 증가율은 5% 수준 낮추겠다. 근데 올해는 지금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100조 원, 150조 원 계획 때문에 8% 정도로 늘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2019년에 한 58%까지 올라갈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 정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한 예산안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109조 원의 적자가 2020년에 예상이 돼 있어요. 통합 재정 수지는 53.8조 원 적자인데 4대 보험 보장성 기금의 그러니까 국민연금 흑자 뭐 이런 것들 빼면은 109조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국가 채무는 한 1415조 정도가 한마디로 돈을 써야 돼. 지금 돈을 쓰고 이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 SPC를 만들어서 이상 현금으로 어떻게 돼?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어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부한 상황이죠. 도장을 못 찍었어. 서명을 못 찍었어. 이런 상황에서 3,500억 달러도 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는 150조. 미국에는 3,500억 달러가 얼마야? 500조. 400조, 500조?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3,500억 달러는 물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곧바로 갖다 얻는 건 아니겠지만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84%입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일본 외환보유액의 4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걸 되게 어필하고 있죠. 통화 수합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어필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어쨌건 대단히 큰 돈을 미국에도 써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더해봤을 때 결국 시장은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안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부의 경제성장 로드맵을 실행하고 아니면 뭐 저렇게 돈 쓸 일이 많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 증가는 불가피하지 않겠냐.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벌써 200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예요. 제가 채권쟁이 할 때는 90조 100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조대가 됐어. 추경을 해서 그래. 올해 추경을 해서 그런데 이 정도 채권을 발행하니까 금리가 내려가긴 쉽지 않죠. 채권이 많이 발행하면 물량이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빠진다는 소리인데 거기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추가적인 정책이 없이 금리가 내려가기 쉽지 않고 올해 200조가 넘었는데 아마 국고 재발행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잘못하면 우리나라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까지는 제가 채권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채 수요가 하락한다는 조짐을 못 봤어요. 인기가 좋아 한국 국채가. 왜냐하면 튼튼하잖아. 건전하고 튼튼하고 무역수지 흑자 나고 그래서 글로벌에도 우리나라 국채가 수요가 좋아요. 근데 국고채 발행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재정적자를 크게 했을 때 또 앞으로 우리는 또 복지 지출 수요도 늘어나니까 국고채 발행이 잘 소화가 되겠냐라는 걱정이 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뛰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통화 방어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어떠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수요의 중심 축으로 성장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기여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요즘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은 미국 국채를 사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단지 이 코인을 쓰고 싶어서 샀는데 이 코인 뒤에는 미국 국채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특정 코인을 쓰면은 자기도 모르게 미국 국채를 사게 되더라.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되더라. 그게 놀랍게도 현재 미국 단기채 시장의 세 번째 손이라는 거죠. 하도 스테이블 코인을 USDT라는 둥 DC라는 둥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국채를 사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니까 미국채가 잘 팔려. 뭐 중국이 안 사주고 일본이 안 사주고 잘 팔리더라. 그래서 달러가 방어가 돼. 달러를 다 쓰는 거니까 글로벌 통화가 되면서 지금도 글로벌 통화지만 자 그런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환율 방어, 원화 가치 방어나 우리나라 국채 수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냐?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용 단기 국고채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T-빌이라는 게 있죠. 노트가 있고 빌이 있는데 단기 국고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단기 국고채가 없다. 통화채라고 2년짜리는 있습니다. 2년짜리 있는데 뭐 그거는 통화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단기 시장성 국채가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이 기회에 단기 국고채를 발행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을 쓰자라는 레포트도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뭔가 추진할 것 같긴 합니다. 단기 국고채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저런 데 쓰는 재정 정책을 하든지 아니면 원화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고채 수요를 늘리는 거에 쓰자라는 내용인데 참고로 한은은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 자금 조달이나 본연에 맞춰서 발행 규모 만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하자고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아는 게 한국은행 입장이에요.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켜 단기물을 발행하는 거는 국가의 채권을 그거 하자고 발행하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한국은행이 뭐 주체가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모르겠는데 요즘 기존에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님이. 달러 코인에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되기 전에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대체해야 된다. 아니면 달러가 다 쳐들어와요. USDT, USDC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후루룩 잡잡하면 다 그거 쓰면 다 달러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원화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빨리 방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창용 총재님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왜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많은 것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원화 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코인에 맞서서 그 수요를 우리가 잡아먹어서 원화 강세 요건, 그러니까 원화의 수요를 만든다는 게 되겠냐?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는데 거기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그 파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강의에서는 원화 신뢰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잘못하면 이제 화폐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해외에서 원화 예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이 슈카야. 슈야 슈. 해외에서 1억 슈카를 가지고 있어. 이 슈는 우리나라 국고채가 담보되어 있죠. 그러면은 해외에서 1억 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기축통화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달러 갖고 있잖아요. 기축통화는 당연한 거야. 저게 당연히 되니까 기축통화인데 우리는 안 돼요. 그건 자본 자유화거든. 우리는 이게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됐으면 이미 선진시장 편입 요건 이런 거에 자본 자유화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 우리나라 원화는 그런 통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허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화폐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국은 이랬는데 얼마 전에 한국을 찾은 서클, USDC 발행기업 서클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서클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도 있다.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되겠습니까? 했더니 해봤어? 이거 옛날에 정조 선생님이 많이 했던 임자 해봤었는데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막상 해보면 맞죠? 그 케이팝 뭐 데몬 헌터 수도 있고 캐데온 뜨는 거 보세요. 와서 뭐 쓰려고 살 줄 알아?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면 오겜 코인 뭐 이런 거 하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규제된다면 시도해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혁신정신이 있으면 스테이블코인도 문제가 없다. 중요한 전략적 기회고 한국의 혁신에 기여하고 싶고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드는데 지금이 시기가 딱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금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얼마 전에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율체계 마련, 이제 현물 ETF, 토큰 증권 등 관련 제도 정비,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 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뭘 만들겠다라고 과제로 발표했는데 물론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요즘에 좀 바빠서 이게 빨리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조직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저거 발표한다면 이제 해체가 돼서 금융정책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들어갔고 금융감독원의 일부도 재정경제부로 가고 아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원이 또 분리가 되죠. 금감원은 또 공공기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 계시는 분들과 금융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또 시위 중이시죠. 이거에 항의하고 뭐 금감원이 하는 업무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 뭐 이걸 시위 중이시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하기엔 조금 바쁘실 것 같고, 자 그런 게 있고 또 국회에서는 지금 디지털 자산 혁신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10월쯤에 아마 법안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또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 미셸 캉드 씨라는 곳에 강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금리는 하한금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효하한금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는 한마디로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효하한금리라는 것은 내리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즉 선진국 치면 0%. 왜냐? 성장이 느려지고 있잖아요. 성장이 느려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성장을 키우라 그러고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을 키워야 될 텐데 그럼 결국 트럼프 하는 것처럼 금리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급속한 고령화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내려갈 것 같고 금리가 쭉 내려갈 텐데 아마 내릴 수 없는 지점이 올 거야.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실효하한금리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선진국처럼 0%로 갈 수 있냐? 일본처럼, 유럽처럼, 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0%는 못 버틸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0%를 했다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화의 가치가 유지가 되겠냐? 뭐 이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금리를 그렇게 내렸을 때 다른 부작용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0%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게 설정이 될 거다. 뭐 0.5%건 1%건 1.5%건 어딘가에.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용국도 마찬가지야. 쭉 내려가다가 어딘가 툭 걸릴 거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점에. 여기서 더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내리다 보니까 원달러가 2,000원이야. 내리다 보니까 야 이거 더 내리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내리다 보니까 원달러가 1,500원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릴 수 없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선진국들은 그래서 0%까지 내리다 어떻게 했어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걸 했습니다. 소위 말해 양쪽 하나. 그럼 우리도 그런 걸 한국에서 할 수 있냐. 금리 내려다 탁 걸렸어. 더 이상 내리면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아.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구조적으로 안 좋아. 청년은 없고 복지비용은 들고 일할 사람이 없고 하여튼 어려워. 그러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원화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평가절하가 일어나면서 외환유출로 흑자조산할 수 있고 외환시장 개입은 기축통화가 아니면 힘들죠. 양쪽 완화, 대한민국 양쪽 완화하면 더 힘들겠지. 얼핏 생각해 더 힘들 것 같은데 고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국고채 같은 거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동성 제약이 나타나면서 아마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대규모 통화정책, 대규모 재정정책을 하면 통화가치 하락이 있는 게 이제 신흥국의 모습이죠. 급격하게 특히 외부의 투기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럴 경우에 경제학 교과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유용하다. 정부가 해라. 한국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막 내려. 50bp, 막 25bp 빡빡 내려서 1% 1조벌 내리면 야 이게 쉽지 않다. 통화가치 하락 위험, 뭐 부동산 위험 이렇게 위험들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럴 때 경제학 교과서는 재정정책이 더 유용하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하라 라고 그랬고 실제로 정부가 아 그래요? 해갖고 지금 100조, 150조 재정정책으로 하죠. 재정정책을 한다고 해도 벌써 통화가치가 재정정책을 한다고 하고 또 미국의 관세도 부과하고 또 거기에 3,500달러 내라고 하고 이게 다 겹치니까 1,400원에서 1,300원 왜 안 내려가냐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한은은 그러면 하한금리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별적 자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창용 총재는 얘기했습니다. 대출 지원 제도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금리가 막 내려 못 내려가 그럼 금리를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저금리 자금을 특정 부분에 지원하도록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줘라 자영업자에 줘라 거기 금리만 선별적으로 낮추자.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 1% 아래를 못 내려가 그럼 다 1% 대기업 1%가 다 1%인데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0.5% 해주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활용 미시적으로 해야지 아마 이렇게 선진국처럼 0%를 가거나 양쪽 하나 같은 건 못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쭉 제가 말을 길게 드렸지만 환율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1번 미국 관세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 2번 3,500달러 내라 그래 외환부 요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내라 그래 3번 우리나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4번 기준금리도 내리긴 내리는데 한선이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걱정하는 거죠. 이게 더 많아져야 되고 재정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금리는 더 내려야 되고 어딘가에 탁 걸리면 뭐 어딘가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하면 또 원화 가치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게 지금 딱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가기를 좀 바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1,400원 유튜버는 1,500원 가면 좋은데 환율의 시선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현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정책들이 쭉 나올 텐데 우리나라 성장률도 올라가고 사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뭐 코스피가 세지고 아 한국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구나 하면 아마 원달러가 내려갈 거예요. 환율도 좀 내려가기를 안정적으로 내려간다기보다 안정적으로 가야겠죠. 안정적으로 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이건 그거고요. 더 중요한 건 내일 코스피가 올라야 되는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면 원화가치 약해지니까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많이 약해졌을 때 얘기입니다. 많이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터키 같은 거. 터키 같을 때 리라화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돈이 휴지가 되면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통용되지 않는 굉장히 그 정말 약해졌을 때 얘기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자, 내일도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오르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